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크라테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서 통곡하면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갇히셔야 합니까?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막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울며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너희는 꼭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편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미국 국민의 전체 인구의 33%가 우울증약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요.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고의 두려움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또한 잡을 찾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시달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고야 힘들다 피곤하다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여러분을 피곤해하고 고단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에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정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놓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계속 퍼져요. 그리고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그냥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게 문제입니다. 꼭 저 뒤에 있는 우리 그 땅에서 나는 그 잡초들 있잖아요. 매년마다 온갖 잡초가 다 납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자랍니다. 아마.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원하시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쳐야 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또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적들이 있는 땅 위험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되는지 또 왜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좋아하는 하긴 했습니다. 그 땅이 참 기름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바라보고 그 땅에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8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거대한 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뭐냐면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악자손의 후예가 나중에 그 저기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웠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메뚜기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고요. 낙심합니다. 상대들을 자신보다 더 정말 큰 자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 멸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성읍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훨씬 전 21절을 보시면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고 주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이거는 어느 면으로 봐도요 미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그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랑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태어나서 3개월은 숨겼지만 숨기지 못해서 이 바스켓에 담겨서 나일 강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죽겠지 어느 순간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떠내려온 그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애굽의 공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충성된 용사를 준비하셨고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동역자들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 브리스기와 아길라 같은 그런 지역지역마다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지 밀러 고아원 하시고 기도응답 5,000번 받으셨다는 그 조지 밀러와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그 영국 런던에서 큰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당하고 담임하고 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서 300파운드의 돈을 헌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님께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이 스펄전 목사님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고아원도 이 돈 필요한데. 그러다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으러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마침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이렇게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고아원에서 헌금한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기뻐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300파운드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과 밀러 목사님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님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가봤더니 책상 위에 웬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315파운드의 헌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감격해서 또 한 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밀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주라고 해서 제가 밀러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자까지 보태서 315파운드를 보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30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미래가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촛불을 낄 때입니다. 여러분, 촛불은요, 믿음의 촛불이란 얘기예요. 대낮에 키면 별 그게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한 나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측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가냐면 어떤 변화된 환경에 자기가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갔는데 적응을 잘 못합니다. 너무 낯설어서. 그러면 아, 내가 좀 있으면 잘리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그런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러다 나 병나는 거 아니야? 머리 아파 죽겠다고? 분명히 머리 아플 것이라고 또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계속해서 두려움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잡을 처음에 얻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달 못 넘기고 잘리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영어의 외부 사역부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청년들로부터. 제일 두려운 것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속에는 계속해서 나 한 달도 못 넘기고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러와 잭슨이 지은 목회 상담학 입문회라는 책에서 이런 예측된 불안이 두려워, 그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측된 불안이 두려워하는 사건 전에 일어나면 그것을 걱정 또는 염려라고 그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예측된 불안이 그 두려워하는 사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을 공포나 마비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면 이를 죄책감 또는 좌절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거나 과정이나 그 후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공포에 그 가둬놓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앞길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여러분, 사람은 불안으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스포츠 경기를 저기 직접 보지 않고 녹음했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대부분 다 스코어 먼저 확인하고 처음부터 봅니다. 불안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 이겼구나 그러면 마음 놓고 봅니다. 근데 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벌써 보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위험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보다 위험스러운 상황을 예측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 그럽니다. 이거는 통계조사 자료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불확실하면 언제 나쁜 소식이 올까 이런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에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하시고 쉬시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미래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던져놓고 여러분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6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33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쉴 곳,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산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중대한 실수들을 보십시오. 어떤 실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방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먼저 나가서 해버린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혈기를 부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여러분 그냥 허송생활하게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앞서나가 행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고생하며 연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노인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나가버리면 여러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32절에 단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이유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바쁘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 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곱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야곱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글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너무 쉽게 멸합니다. 물론 이 참 이런 연구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똑같다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요 다른 게 아니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홍해 건너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를 치고요 기뻐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만큼 컸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3일을 강화길을 갑니다.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거기가 너무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도 좀 천천히 바뀌지 3일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서. 근데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왕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울왕에 의해서 죽을 위험만 당하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7년이었습니다. 17년. 여러분 근데 이 17년 동안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될 기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17년 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뒤로 쫓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말씀이 가리키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냐면 더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주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기억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을 안으심 같이 안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이 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과 음식에 대한 염려도 그들을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리어 도우시고 그들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을 모두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없으면 물이 나게 해주셨잖아요. 갈 길을 모를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친히 보호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의 피난처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멸시받는 자, 외로운 자, 쫓기는 자, 범죄자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죽다 살아났지요. 그러다 노예로 팔립니다. 정말 열심히 노예로 팔려서 열심히 해서 결국 집사자까지 갔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라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얘가 잘못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형들에게 받은 트라우마와 또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노예로 받은 그 트라우마가 이 아이의 성격을 삐뚤하게 만들 것이고 잘못된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빈센트 필이라는 그 박사님이 미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한 그 연구팀의 조사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40%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중에서 40%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는데.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4%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그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는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안도 없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셔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우리의 공의가 되셔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정말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작은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것, 너무 오랫동안 침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과거, 어찌할 수 없는 과거, 아픔과 상처에 가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또한 내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앞서 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요, 우리에 대한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요, 좌절하고요, 실패하고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자책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평안과 또 기쁨과 웃음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시거나 또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그 죄책감으로 자책하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좌절하시고 여러분 그냥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눌러서 포로로 잡혀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평안과 기쁨과 그 안녕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에요 조용히 마치고요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